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 언약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만일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근접거리에 있는 이방 민족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그 규칙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는 마치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가 너무 화가 나서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침범했던 이방 민족에 대한 벌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 배경 안에서 오늘 이 모압에게 내려진 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모압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모압의 심판의 내용은 48장 전체에 이릅니다. 여러분, 48장 중에 이 48장은 총몇 구절로 되어 있나요? 보시면 4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매우 깁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비교했을 때도요, 참긴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길까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의 죄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압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긴 것입니다. 또 하나를 들자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매우 근접거리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요, 사해를 중간에 두고 매우 가까웠어요.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해보다 이 모압은 한 130m 위에 있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이렇게 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이 모압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고요. 사해 아래쪽으로서 지나갈 수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어떤 지리적 그 도시의 명칭이나 그런 역사들을, 이 모압에 대한 역사들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압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모압의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인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압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취하는 방법으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취하는 이 방법을 비유로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압에 있는 이 생활 풍습을 고려해서 한번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포도 생산지로 최고였습니다. 으뜸이었어요. 당시의 식탁에는 세 가지가 꼭 올라와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곡물이고요. 두 번째는 올리브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였어요. 포도가 왜 올라왔을까 생각해보면요, 포도주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물이 탁하다 보니까 항상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의 식탁에는 포도가 꼭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포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과일이에요. 포도는 강수량이 충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추워서도 안 돼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딱 생각해보면 뭐가 없죠? 비가 없어요. 그리고 뜨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압은요, 기막힌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바다보다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 높은 지역에는요, 당연히 비가 좀 더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고 옆에는 뜨거운 사막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는 비가 좀 충분히 내리고 이슬도 잘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의 땅이요, 여러분, 기막힌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생산으로는 최고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엇도 함께 따라왔겠습니까? 경제적 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이 포도로 인해서 엄청난 부유함을 또 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취하게 하겠다. 그들의 최고의 이 과일, 그들의 부유를 주는 이 과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취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취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압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모압의 의지와 상관없이 취하게 하겠다.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보면요,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고 합니다. 지리적 특성이 주는 그 경제적 부로 인해서 막 이방 민족 이스라엘에게 과시하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유를 떵떵거렸다기보다는요, 누구에 대해서 교만하였다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많은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모압은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딱 즉위를 하니까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이 아버지 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침공을 하자고 건의를 해요.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래, 오케이 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에돔도 아래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에돔까지 해서 세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서 동맹을 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 메사, 당시 모압 왕이었던 메사 왕은 이제 이 세 개의 연합군과 전투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엘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지자의 도움과 예언도 있었어요. 이 예언은 이 모압 왕을 모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 나라의 이 연합국들이 얼마나 그 용기를 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얼마나 큰이 확신에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그 상태로 이제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사 왕이 버티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는 700명을 데리고 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힌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에돔이 모압을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사 왕이요, 정말 그때 무서운 죄악을 하나 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 첫째 아들, 장자를 그들이 믿는 이방신이었던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로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인신제사를 본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돔, 이 연합국들이 왜인지 모르지만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그 이렇게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 한 구절로 끝나버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모스 신 앞에 장자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까요? 모압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아, 그모스 신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인신제사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이 그 민족 안에서는 자유롭게 벌어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어떤 것을 해냈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해냈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 내 경험이 우선이구나. 아, 어차피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해냈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실수에 범하면, 그 실수에 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압은 그모스 신의 그 한 번에 하나님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으로 인한 그 모압 왕의 모압의 그 해방이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더 심각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곧 우상숭배가 여러분 교만의 시작입니다. 모압은 그 교만의 시작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 시작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겠다. 온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여러분, 기레레스는 모압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군사적 요충지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오는 바벨론 민족으로 인해서 전 영토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요, 심마의 포도나무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심마는 루벤 그 야곱의 첫째 아들입니다. 이 루벤 이 족속이 이 심마를 뺏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압이 다시 탈취를 하게 돼요. 이 심마는 최고의 포도 농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마는 좀 이렇게 후방이었어요. 모압의 후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셀은 최전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최전방, 한마디로 변두리였고요. 이 심마는 좀 이렇게 모압의 안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이 누구의 우는 것보다 더 큽니까? 심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그러니까 최전방보다도 후방에 있는 심마의 공격이 더욱 심했다는 것이에요. 침공이 들어왔는데 최전방보다 그 후방이 더 우는 것이 심하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전쟁에 아주 강력한 침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방까지 완전히 침공을 해서 폐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모압의 도시들이 나옵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니므림의 물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므림은요, 당시에 다른 데는 다 멸망해도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물이 없어도 이 니므림만은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상징하자면 이들에게 어떠한 침략이 있어도 그들의 부와 명 그와 그들의 어떤 부와 그리고 그들의 금오스신은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비유적으로 니므림 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림 물도 어떻게 돼요? 황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전방보다 후방이 더욱 침공이 세고 침략이 심해지고 소도시들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니므림 물조차도 황폐하게 되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마지막 35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모압의 교만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3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봤을 때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서 우신다고까지 하셨어요. 심판을 받는 그 모압을 위해서 내가 운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35절에는 모압 산당에서 분향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단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도 당시에 모압의 인신제사가 얼마나 흥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호스 신이 있으니까 이라는 교만함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어떤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 내 작은 나의 어떤 생각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바로 교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내 안의 죄악을 버려야 할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죄에게 제사를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가 이 일을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무기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도에 취해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죄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나를 겸손히 내어드리고 금호스 신 앞에 인신제사로 드려졌던 그 우상 숭배의 모압 땅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